최근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코비드 19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 결과가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체중도 많이 빠졌고 요단 강가까지 가서 출렁거리는 강물까지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유머스럽게 말은 했지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분이 숨쉬기도 힘들다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기침을 한답니다. 천지까지 있는 이분이 많이 기침을 하다 보니까 잔기침이 긴 기침으로 변하니까 몸도 힘들지만 지금 마음은 더 힘들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환자의 고백이죠. 자, 그런데 마음이 더 힘들다는 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떤 환자만의 마음이겠습니까? 긴 시간 동안 이 무너진 일상생활 속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느끼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자, 이런 팬데믹 속에서 여러분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집안에서만 계신을 하고 얼마나 많이 그동안 힘드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꼭 세 달째 되는 이런 시간인데 이제 주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단계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힘을 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 질병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전문의와 카운셀러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현상들이 나오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실감과 이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요즘에는 이혼 상담도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쉽게 지나왔던 일상이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여러 제재와 또 압박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상실감으로부터 빚어진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실감을 여러분이 방치하다 보면은 그것이 코비드보다도 더 무서운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현대인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그러면서도 무섭게 나타난 심리적인 질병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우울증일 겁니다. 그 결과 삶의 가치도 상실해서 무의미함이나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분노하고 폭언, 폭식, 폭력까지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겠습니까?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 아무에게도 뭐 기댈 거 없다. 뭐 가족들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한다든지 오판해서 또 이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우울감의 시작은 바로 자기 상실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제가 이 이민 초기에 어느 조그만 그로서리 가게 주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벌써 그때 이민 생활 20년이 넘었다면서 미국 와서 5년까지는 그렇게 행복했답니다. 저를 두고서. 아마 제가 그때는 아주 행복하게 지냈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행복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온 가족이 함께 이민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도 점차히 한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가 하면은 그 사람 그분 자신도 자신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여기에 왔지만은 한낱 꿈이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말할 수 없는 상실감 속에 자신의 삶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저씨 위험합니다. 교회 빨리 나가세요. 여러분, 이 상실감은 극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느끼는 상실감도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상실감, 좀 더 발전시켜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영적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히려 어쩌면 세상의 것보다도 더 위험했으면 위험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지요. 주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펼쳐질까?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과 희망을 품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지만은 지나다 보면은 우리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께 실망하고 머리카락까지 다 해세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방관자로만 계시는가 이런 오해까지 할 때도 있게 됩니다. 내 기대에 어긋나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불행한 일들이 몰려오게 될 때에 사람들은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100여일 동안 집에 계시면서 뭘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 가끔 맛객도 함께 나가니까 뭐 거의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책도 많이 보고 또 여러 웹사이트에 접촉하는 이런 시간도 꽤 길어졌습니다. 요즘 회의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한 10여일 전에 제 닥터를 만나는 것도 구글을 통해서 닥터와 대화를 하면서 치료받으면서 처방전도 그냥 닥터가 그냥 약국으로 바로 보내기 때문에 그냥 약국에 가면은 미리 조사해놓은 것 다 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웹미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요즘 새롭게 나타난 이 신종 단어인데 웹사이트를 통한 세미나 이걸 줄여서 웹미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좀 한가한 시간에 유튜브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 재미있게 즐겨보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 어려서 좋아했던 이 김일 선수, 박치기도 보고, 홍수환 선수, 아시죠, 여러분? 7전 8기, 그 권투도 보고, 피겨의 여왕 그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거 다 옛날 거지만은 참 재미있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1982년 라스베가스에서 우리들에게 헝거리 복서라고 알려진 김득구 선수와 이 맨시니가 세계 타이틀 매치 경기를 했는데 아시는 대로 결국 김득구 선수는 폐혈패를 당하고 쓰러졌는데 병원까지 실려가서 깨어나지 못하고 설명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 권투 경기가 그때까지는 15라운드였는데 또 12라운드로 축소가 되고 라운딩 후에는 잠시 그 쉬는 시간도 30초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맨싱이는 이 경기에서 이겼지만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는 이 권투 선수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복서가 되고 세계 챔피언이 되기까지 그렇게 고된 훈련도 받았고 또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하고 달려왔는데 왜 내가 그 시합을 통해서 이런 좌절감을 느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그 경기는 정당한 경기였고 무슨 사고 책임이 맨신이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이었던 이 맨신이는 큰 상실감과 좌절감 속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얼마 후에 그는 조기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김득구 선수의 그 유복자 아들, 그 아들이 치과 의사가 됐더라고요. 캘리포니아로 초청을 해서 서로 위로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맨신이는 김득구 선수의 아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서야 나는 속죄함을 받은 것 같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정말 내가 바른 정당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실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와 정반대가 되는 아주 유치한 상실감을 갖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의 어느 작가의 글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떠났는지 몇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그가 어느 날 밤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됐는데, 가는 도중에 플랫타이어가 돼가지고 그 야밤에 도로 한가운데서 아픈 데를 부여잡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는 자기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사례는 이 작가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집 싱크대에서 물이 새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수리공이 오기까지 이 수도관이 터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웬걸 수리공은 오지도 않고 그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온 집안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리공이 빨리 오든지 뭐 터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는 상실감에 빠지게 됐고 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좋든 유치하든 이런 영적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상실감이나 우울증은 목사라고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 아니면은 어떤 모습이든 신앙의 깊이가 퍽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어느 선교사가 번아웃된 상태로 한국에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몇 년을 수고하고 전도해서 아주 고생스럽게 교회당을 세웠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다 타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온 마을을 어렵사리 전도를 해가지고 마을의 그 지도자, 추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까지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반군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 반군들이 그 마을을 공격해서 이 추장부터 다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정부와 잘 협상을 해가지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건물도 어려운 헌금을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어렵게 지어놨더니만은 하룻밤 사이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그 전 정권이, 이전 정권이 그 학교를 허락해 주었으니까 다시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새로이 들어선 정권이 그 학교 건물은 국가재산으로 가져가겠다고 다 가져가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랜 시간 그 땅에서 선교사역을 했지만은 선교사님 자신은 번아웃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날 통해서 역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목회사가 저희들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 자기들의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매주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조정도 해야 될 이러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젠 뭐 또 다른 어려움까지 생기게 돼서 너무 힘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분이 저희 두 분을 찾아왔어요. 저희 내외가 삶의 자리가 힘들어도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맡기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있는데, 당신도 그렇게라도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지 않겠느냐 권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50 중반이 되도록 교회당 뜰에서만 지내왔기 때문에 뭐 할 줄 아는 일도 없고, 뭐 지금 평담의 기간이라 어떤 일에도 써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우울하다. 왜 이렇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권면도 하고 또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누구에게나 이 영적 상실감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 영적 상실감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을 잃는다는 게 뭘까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민 초창기에 만났던 어느 그러서리의 아저씨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소소한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십시오, 모세를 부른 것이나, 신약에 보십시오, 바울을 부른 것이나, 우리 세상적인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마음 편안한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저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를 부르셨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불렀어요. 저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 약속이 저에게서 영원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태껏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왜 이 땅에서 병들기 시작할까요? 그거는 그 시작점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이유가 이 땅에서 날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만 부여잡고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착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또한 찾아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 말씀드린 것에 비유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함께는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동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날 버리셨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지요. 우리가 영적 우울감이다, 상실감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사실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란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본명이 시몬이잖아요. 시몬 베드로. 그 직업은 어부였고 장모까지 모시고 사는 소위 대가족 식구였습니다. 생업인 고기잡이로 모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만 하는 그런 가장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처럼 냉장고나 냉동고가 있는 때도 아니니 하루 잡아 하루 먹어야 하는 그 시절에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 아침 새벽녘에 거기서 흩어진 그물만 정리하는 그 시간이에요. 밤새도록 어디 뭐 한 번만 던졌겠습니까? 아주 수십 번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빈 배를 타고 밭으로 나오게 되었고 걱정스러운 마음, 우울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고기도 못 잡아 걱정스럽고 우울한 마음에 있던 그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물고기를 이 두 배에 아주 가득하게 잡히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못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은 이렇게 많이 잡은 것도 기적임을 베드로는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말씀 주신 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날 변화하십시오. 결국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자기 자신도 발견하고 주님도 동시에 발견하는 엄청난 영적 출발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그런 상실감만 붙잡고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아, 당신 목수 출신인데 고기 잡는 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참견하지 마세요. 짜증납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베드로는 망해도 아마 쫄딱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는 그 우울한 자리, 그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발견까지 해서 결국 날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도 순종하는 아주 귀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이 쉽게 이 상실감 속에 빠져서 좌절하며 살아나가게 될까요? 믿음은 가졌지만 마음이 자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점점 더 편협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여기 1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지금 이 본문 시기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금 곧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참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기는 했어요. 지금 이들이 관심 가진 것은 간절하게 마음 중심이 서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유대민족이 우리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지금까지 압제받고 있는데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 시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하시는 예수님은 아, 그 시간 나 모른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일은 전도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아, 시간 묻는데 이제부터 너희들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7절과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른 얘기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일이다. 이 제자들, 사도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대답을 들었던 이 사도들은 멍하니 예수님 승천하신 하늘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들은 하늘만 보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었느냐? 대답은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간절한 질문에는 시원한 답도 없이 예수님 승천하고 말았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멍한 거죠. 예수님 승천 장면을 보면서 어이없어 했을 겁니다. 상실감 가졌을 겁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상실감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라도 도망가는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들과 함께 해주셨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저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때 이들은 상실감을 몰아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회복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또 떠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냥 떠나신 게 아니라 하늘로 가득하게 승천하셔서 완전히 저들의 시야에서부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도 주셨지만은 너무 그때 뭐 그걸 제대로 믿지도 않았지만 자 지금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 주신 것도 없습니다. 부여잡을 말씀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상실감 속에서 어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로 보여지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또 말씀을 주시지요. 어찌해서 너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될 거야.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말을 풀어보면 너희들 지금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상실감을 가진 사람으로 서 있을 게 아니라 허전한 마음 다 버리고 주님 주신 약속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흔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시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 풀어달라고. 뭐 어떤 그저 경쟁자가 나타나면 아 경쟁자의 기도보다는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잘못된 기도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편협한 마음을 가지려는 그 좁은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두려고 많이들 합니다. 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요. 오히려 상실감은 커지고 그러다 보니 믿음도 떠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그 떠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신앙할 때마다 우리는 상실감의 사람이 아니라 그 상실의 현장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링컨이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편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링컨의 훌륭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나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주관적인 점도 있지만은,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과 종교학은 다르잖아요. 종교학에서는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만든 어떤 신을 찾아가는 그 행위가 종교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학은 그게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다이 사람이 필요해서 그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찾아 올라가는 형태의 소위 수도 종교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에서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거란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가 아닙니다. 수도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훨씬 전에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닌 독일의 신학자 본웨퍼입니다. 본웨퍼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아주 열변을 토한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여러분, 나치 정권 히틀러 아래서도 굴하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1945년 39세, 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주 편안하게 잘 성장했고, 20대 초반에 신학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는데, 2차 대전 발발하기 그 전에 미국으로 유학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훌륭한 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라는 학자를 만나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도중에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니까 독일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주변 사람들이, 특히 라이놀드 니버 같은 학자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 땅에서 좋은 신학자들과 좋은 목회자로 남아있기를 원해서 간절히 바랬지만은, 그렇게 권했지만은, 그러나 보네포는 자기의 조국이 자신이 부르고 있다면서 그 메시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위험한 나치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히틀러 손에 겨우 나이 39에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가 생명까지 내려놓으면서 붙잡았던 것이 뭘까요?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글들이 남아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업적과 명예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온전한 신앙인이 될수 있다.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귀한 말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왜 신앙의 길을 떠나는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명예를 하나님의 사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업적을 하나님의 칭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믿는 자라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제대로 믿을 수 있다. 근데 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거는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았고, 또 반복된 순종으로 일어나는 또 신앙의 자리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사형 일보 직전에 이제 곧 사형당하는 것을 알았을 때 했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나에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이렇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빠져있던 당시 독일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통해가지고 독일을 잘 살게 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니, 이미 히틀러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뭐 똑같은 민족이고 또 자기 나라 지도자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히틀러를 옹호하고 결국 독일 교회 상당수의 지도자들은 나치의 완악함을 성경적으로 정당하다고까지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였지만은 편협한 마음을 내려놓았던 이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은 결코 히틀러를 택하지도 않았고 독일 교회가 얼마나 값싼 은혜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값싼 은혜를 우리 교회가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는 독일 교회를 향하여 슬퍼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었던 목사님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결국 날 위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그 편협함이 결국 그 자신을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편협한 삶의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할 때, 아니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의도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그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온전한 증인 되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이 될 때 그분은, 우리는 비로소 회복의 사람이 되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 번아웃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1년 안식년을 보내면서 충분히 쉬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선교사님의 그 몸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셨죠.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그 어려운 땅에 보내신 것은 성공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비록 예배당은 불타고 학교는 뺏기고 마을 사람들 죽었지만은 아직도 예배당이 불타버린 그 빈 공간에 남아있는 그 반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 건물은 없었지만 천막을 서설해도 배울 것을 찾고 있는 그 땅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그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형편이지만은 이제 전혀 다른 안목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그는 아프리카 그 오지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만 남아있는 그 동네 고아원을 세우고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천막을 쳐서 학교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어떻게 성찰하느냐는 것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손두이가 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에 진일보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상실감을 갖게 되고 주님을 떠나는 이가 되기도 하는, 이것은 경험이 우리를, 사건이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respecting on experience, 그것을 돌아보는 우리의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아직도 하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삶의 일상이 무너지고 몸은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본답시고 하늘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이 본 대로 주님은 너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세상살이에도 영적 상실감에 빠져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지력과 체력과 영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